할렐루야.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매우 사랑하십니다. 인사를 잘하시면 마음이 많이 풀리십니다. 집에서 기분 안 좋게 나오셨더라도 인사를 잘하면 다 풀어져요. 야,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다시 돌아와서 목자와 삭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선한 사람도 있고 또 나쁜 사람도 있죠. 또 진짜가 있으면은 또 항상 가짜가 같이 있고 빛이 있으면은 또 한쪽에는 어둠이 있고 이것이 세상의 원리라고 할 수 있죠. 음양의 이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다 진리와 거짓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진리는 진리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더럽고 악하고 거짓된 것은 그 원조가 사단 마귀입니다. 거짓의 아비가 마귀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단은 거짓의 명수요, 또 거짓을 만드는 아주 전문꾼인데 사단은 아무것이나 거짓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짜가 많이 있지만 모든 것에 가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짜는 가장 중요하고 귀하고 소중한 것에만 가짜를 만들지 가치 없는 것을 가짜로 왜 만들겠습니까? 돈이 귀하고 좋으니까 위조지폐가 나오지 돈이 귀하지 않다면 왜 힘들어서 위조지폐를 만들겠어요? 진주가 값이 비싸니까 가짜 진주를 만드는 것이지 비싸지 않다면 그 일을 하지 않겠죠. 명품이 비싸니까 짝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하고 좋은 것에 항상 가짜가 깃들이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이 뭐겠습니까? 뭐 생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가장 심각한 가짜는 사람의 영혼을 속이는 가짜를 만드는 사람들이겠죠.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돈으로도 안 되고 권세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는 한 죄인을 거듭나게 하셔서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단은 모든 가짜 중에서도 최심혈을 기울여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을 얻지 못하게 가짜 복음, 거짓 가르침, 거짓 이론, 거짓 원리들을 배포하는 것입니다. 이래야 우리가 이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가장 큰 가짜는 거짓 교리. 그런 거짓 교리를 누구를 통해서 만들겠습니까? 성경에는 바로 거짓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거짓 복음, 거짓 사실을 가르치게 만들죠. 그래서 이 세상에 말하기는 조금 어폐가 있지만 진짜 교회가 있으면은 가짜 교회가 항상 있어요. 아까 우리 자매님 간증에도 뭐 나온 것 같은데 예, 뭐 요즘 아주 기성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신천지라는 그 이단 때문에 모든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교회가 있으니까 사단은 또 가짜 교회를 만들고 진짜 목자가 있으면은 거짓 목자를 또 만들고 진짜 성도가 있기 때문에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세속적인 가짜 성도가 있게 마련인 것이죠. 진짜 신앙이 있는 반면에 가짜 신앙이 있는 것이 사단이 있는 이상은 항상 이런 가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로 그런 문제를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도 진짜 목자가 있는 반면에 가짜 목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있었고 또 진짜 양이 있는 반면에 가짜 형식적인 복음도 없고 생명도 없는 구원도 없는 그런 신앙을 하는 가짜 신자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참 진리로부터 세워진 목자를 여기서는 선한 목자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세우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자기가 하겠다고 자처한 목자를 사꾼이라고 말하고, 우리 앞에서는 도적이라고도 봤습니다. 또 예수님은 성경에서 진짜 구원이 있는, 구원의 생명을 가진 그런 신자를 알곡이라고도 말하고, 구원이 없는 종교적인 모양은 똑같은 신자 모습을 하고 있지만 생명이 없는 신자를 성경에서는 가라지 또는 죽정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하려 그러면 속지 말아야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하셨듯이, 속는 것은 내가 참 진리를 믿는 것 같은데 가짜를 믿어왔고, 내가 가장 바른 신앙을 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주님 앞에 갔다 보니까 완전히 구원도 없는 생명도 없는 가라지와 같은 신앙을 했더라 할 때 그는 엄청난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죠. 그럴 수가 얼마든지 있고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서 바로 진짜와 가짜를 잘 분별하고, 진짜 목자와 가짜 목자,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 구별을 해야 속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미리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을 하는 거예요. 신앙을 얼마나 가장을 합니까? 가장의 원조가 사단이죠.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목자도 진짜 목자처럼 보다 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목자로,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진짜 일꾼보다 더 참된 일꾼처럼 의의 역군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고린도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겉모습을 봐서는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무가 옳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 열매로 안다 그런지, 그러니까 열매를 보기 전까지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는 다 광명의 천사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거짓으로, 속임으로. 그러나 물론 성령은 속이지 못하죠. 아무리 은혜 받는 것 같아도 기도해보면, 손을 대보면 속에 있는 거짓이 다 드러나거든요. 우리는 이왕 신앙생활 하실 거, 이렇게 값진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이왕 신앙생활을 하시려고 하신다면은, 우리는 다 선한 목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다 알곡과 같은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선한 목자의 모델은 성경에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에서는 예수님은 목자 중에서도 목자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목자장이 되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목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예수님은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도 바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신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또 목자장, 이것은 다 우리도 목자와 같은 삶, 제사장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예수님이 먼저 모델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한 목자 또 목자장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목자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꼭 세일장만 목자가 아니고 동역자만 목자가 아니고 다른 한 영혼을 전도하고 다른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한 영혼을 돕고 섬기는 사람은 다 예수님을 따르는 목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꼭 목사나 사역자나 전도사나 이런 사람만 목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같이 그런 사역을 하고 영혼을 돕고 섬기고 전도하면은 다 목자적인, 여러분들은 다 교회를 다니시면은 우리를 자신이 다 목자적인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델은 예수님이고, 오늘 바로 목자적인 삶을 사는 신앙이 어떤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피해야 될 모습은 사꾼인데 그런 가짜 목자지요. 가짜 성도죠. 그런 삶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분별력을 가지고 좋은 목자 예수님을 닮은 목자적인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세 가지로 목자와 사꾼의 차이점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첫째는 양을 돌보는 목적에 있어서 목자와 사꾼은 틀립니다. 양을 돌보는 것은 똑같지만 동기와 목적이 틀려요. 그럼 목자는 어떤 목적으로 양을 돌보는가? 목자는 양을 위해서 양을 돌봅니다. 그러므로 양의 유익과 양의 안전과 양의 편의를 위해서 섬기는 방법으로 목자적인 삶을 살지요. 양을 위해서라면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또 부리는 자세,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섬기고 겸손하게 드리는 자세로 양을 돌보는 일을 하죠. 그는 바로 유모가, 어머니가 자식을 돌보는 마음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섬기는 자세로, 헌신하는 자세로 그렇게 돌보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영혼을 돕는 일을 할 때 목자는 어떤 그 양으로부터 대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를 사명으로 일하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면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내가 그걸 하기보다는, 그죠? 대가가 아니라 그 자기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목자는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세우고 섬기고 돌보고, 이 일이 가장 귀하게 여겨지고 이 일이 정말 값지게 여겨지는 사람만이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영혼을 섬기는 것을 억지로 하지 않고 누가 좀 섬겨라, 누가 좀 가서 전도해라, 누가 가서 좀 돌봐줘라, 심방하라, 이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그런 것이 좋습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값지게 여겨지기 때문에 기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일이 가장 가치 있고 내 인생에 의미가 주고 한 영혼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고, 한 영혼이 은혜를 받고 인생을 새롭게 사는 것을 보면은 내게 사업이 잘 되고 집안채를 사는 것보다도 그 기쁨이 더 큰 기쁨이 되는 사람은 선한 목자의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늘에 상급이 많은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줬어도 세리와 창기들이 변화되고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가 변화되고 또 병든 중풍병자와 소경들이 눈뜨고 자기가 고생해서 먼 길까지 가서 돈 사마리아 그 우물가의 여인이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이 자기가 고생하고 자기가 힘든 그 수고보다도 그것이 더 보람되고 기쁘기 때문에 주님은 기꺼이 그 일을 하신 것이죠. 네. 여러분들도 이런 목자적인 삶을 살면은 내가 힘들 같으나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만족과 인생의 의미는 이런 예수님과 같은 목자적인 삶을 살 때 그 사람에게 신앙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무엇인가 참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신앙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사꾼은 달라요. 사꾼은 양을 똑같이 양을 돌보고 치는 일은 그 일을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사꾼은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꾼은 뭡니까? 품사꾼이라는 뜻이에요. 사꾼은 품삯을 위해서 잠시 고용되어서 일하는 사람이 사꾼입니다. 그러므로 사꾼은 근본적으로는 자기가 양이 좋아서 양을 사랑해서 양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리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품삯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자기가 양 돌보는 일을 하기는 하지만 언제든지 자기가 품삯을 받지 못하든가 자기에게 유익이 없다든가 자기가 힘들다든가 하기 싫다든가 하면 언제든지 사건은 그만둘 수 있습니다. 자기가 받는 대가 품삯보다도 자기가 하는 일이 더 힘들고 고생을 너무 많이 하고 내가 희생을 너무 많이 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은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데 가서 품삯도 많이 주는 데 가서 일하지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사꾼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 하지만 자기 품삯을 위해서 일하니까 어떻겠어요? 항상 피곤하고 기쁨이 없고 짜증스럽고 일이 힘들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신앙이 힘든가? 교회 다니는 것이 이렇게 힘든가? 늘 힘들지요. 그러니 불평거리가 많고 비판거리가 많고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 그런 일을 하면 할수록 피해의식이 듭니다. 내가 해주는 데 비해서 받는 것이 적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꾸는 그러죠. 여러분들 월급을 아무리 많이 받아왔어요. 아, 내가 일한 데 비해서 너무 많이 받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힘들어서 일하는데 쥐꼬리 같은 월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쥐꼬리라도. 항상 자기가 손해본다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을 조금 무슨 봉사라도 한 번 하면은 자기가 무슨 큰 뼈 빠지게 일한 것처럼 피의식을 갖습니다. 이게 사꾼의 특징이죠. 양의 주인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기쁘기보다 주인만 좋게 되고 자기는 고생한다고 보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중에 책망을 받지요. 왜 그 한 달란트 받고 장사하라 그랬는데 안 하고 딱 묻어두겠습니까? 자기 은사를 쓰지도 않고 딱 묻어뒀어요. 주인이 잘 되는 걸 원치 않은 거예요. 주인이 수준나와 같이 심지 않은 것에 그두는 아주 부당한 사람으로 주인을 악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만 잘 되고 자기만 고생하는데 왜 그 일을 합니까? 아, 교회만 잘 되고 하나님만 잘 되고 딴 사람만 잘 되는데 내가 왜 그 봉사를 하고 내가 왜 그 헌신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남 잘 되는 일에. 그래서 한 달란트를 딱 묻어두는 거예요. 사꾼은 바로 자기가 손해보면서까지는 헌신하지 않습니다. 사꾼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칠 때 어떤 자세로 쳐야 되는가?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일 실컷 억지로 해놓고 나서는 하고 나서는 집에 와서 불평하고 친구들 다른 동역자 만나서는 불평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득이 하기 싫은데 마지 못하게 하지 말래. 하나님은 구걸 거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능력이 없어 우리 보고 제발 너 내일 좀 해달라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말만 하면은 내가 평생 힘써 땀 흘리고 한 일을 하나님은 말 한마디로 단번에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애걸복걸하는 게 아니에요. 아, 하나님 일 조금 해주고는 막 원망하고 짜증 부리고 피어실을 얻고 못해먹겠다 그러고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볼 땐 정말 못해먹을 짓이에요. 하나님이 그 말씀 하셔야 되는데 지가 먼저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은 일은 죽도록 해놓고 나중에 상을 받아요. 한 달도 받은 적 나중에 심판을 받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일은 죽도록 해놓고 나중에 칭찬받는 게 아니라 하나 앞에 상급을 받는 거예요. 아, 그랬으면 좋겠지만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이 있잖아요. 경기하는 자가 경기를 지멋대로 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않으면 상은 없어요. 신앙생활 봉사 뭐 하는 거 자기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멋대로 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 성질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일을 무조건 다 하면 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축구를 하는데 자기는 마음대로 막 그 업사이드를 범하면서 반칙을 하면서 골을 넣어봐요. 골 넣었다고 인정해 줍니까? 인정 안 해줘요. 나중에 페널티를 봅니다. 벌점을 받아요. 하나님 일을 원망과 불평과 기쁨이 없이 자원함을 하지 않고 마지못해 부득이함을 이렇게 하면은 일은 실컷 해놓고 나중에 벌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그것이 기뻐서 더러운 일을 위해서 하지 말라. 더러운 이 뭡니까? 자기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드러나려고 그러고 남 칭찬받으려고 그러고 높아지려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자기 과시하려고 그러고 그 조금 자기 은사 누구 건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데 하나님 걸 가지고 자기 영광 취하려고 그러고 더러운 일을 위해서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 해놓고도 상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은 감지덕지한 감사함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일을 할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그럴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럴 기회를 주시는 거죠. 왜? 우리의 상급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일을 하는 거 볼 때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우리 일 하나 시켜놓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 하나님이 아시면 그냥 하루아침에 다 해버릴 걸 막 피곤하다고 안 하고 하라 그러면 민거적거리고 또 안 하고 하나님이 속 터지시겠죠.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내가 그냥 다 해버리고 말지. 하나님 왜 오래 기다리시면서 그렇게 기다리시겠습니까? 그렇게 해라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인격의 훈련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상급을 하나라도 더 줄 명분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 자세로 해야지. 내가 무슨 이런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으니까 그 누구 건데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보면 그 누구 겁니까? 하나님이 준 것으로 하는 듯 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 앞에 좀 내가 해준다 하는 식으로 나 아니면 누가 할까? 내가 빠지면 이거 일을 교회가 안 되지? 그런 좀 오만한 자세로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어떤 한인교회 오래전에 한번 들렸더니 아, 거기 목사님도 참 훌륭하신데 아주 훈련을 잘 시키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 집회에 제가 한 3일 동안인데 그 중에 하나 특이한 것이 그 목사님, 그 담임 목사님 차 운전하시는 분, 기사분이 이제 아, 뭐 그 옛날에 이민 오신 분들은 다 한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사람이 오잖아요. 옛날, 요즘은 뭐 쉽지만서도. 오래 이민 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교회에서 아예 세상적인 사람인데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서 그 운전하는데 나지만 그 운전하는 사람이 한국의 예비역 장군 출신이에요. 그게 얼마나 내놓으라는 사람입니까? 그 장군 출신이 그 담임 목사님 운전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뭐 좀 안 맞잖아요. 근데 자기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뭐라도 봉사하고 싶은데 교회 경력은 짧고 아는 것은 없으니까 교회 중직은 못 맡으니까 자기가 운전한 거 그거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그래서 그걸 기쁘면 얼굴이 환한 거예요. 장군 출신이니까 뭐 풍채도 좋은데 풍채보다도 얼굴이 더 은혜스러워요. 그 일을 하면서 그런 사람이 목자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해주는 게 아니고 그 운전하는 것도 너무 고마워서 기쁨으로 자기가 교회에서 일할 수 있다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면서 하는 걸 모습을 볼 때 그게 더 은혜스러웠어요. 주님의 일은 해주는 것이 아니고 나의 상급을 위해서 감사함으로 할 때 주님이 그 일을 받으십니다. 두 번째는 양과의 관계에서 목자와 사건이 다릅니다. 목자는 양을 치되 그 양이 자기 양입니다. 자기 양. 자기 아버지 양이죠. 자기 아버지 양이나 자기 양. 목자는 그 집의 아들로서 주인으로서 그 양을 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양이 자기 양이니까 자기 것이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고 소중해서 내 것처럼 하게 되잖아요. 내 것처럼. 양의 뭐 털에 뭐 하나 묻어도 내 양이니까 그걸 떼어주고 씻어주고 또 양이 조금 뭐 병드는 것 같으면 내 양이니까 어디가 아픈지 돌봐주고 또 재워주고 쉬게 해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내 양이니까 그러지. 그러면 자기 아들, 자기 자식은 그렇게 하잖아요. 얼굴에 뭐가 하나 묻으면 씻어주고 닦아주고 그 일 자체가 또 피곤하지 않고 기쁘잖아요. 왜? 내가 삭슬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니까 내가 돈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니까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가장 피곤한 일이 뭡니까? 가장 피곤한 것이 일이 피곤합니까? 여러분들 직장에서는 어디 일하면 일이 피곤합니까? 일이 아니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곤은 자기가 피곤하게 일을 하기 때문에 피곤한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비슷해요. 신앙생활은 뭐가 피곤할까?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면 그것처럼 피곤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죠. 봉사를 해도 남에게 인정받고 드러나고 남에게 좀 높임 받기 위해서 일하면 그 일이 힘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러나 목자는 그럴 염려 없습니다. 내가 삭스를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삭시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뭐 돈으로 받는 삭스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삭스 뭐겠어요? 자기 영광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왜 성경을 상고하지만 내게로 나오지 못하냐? 너희가 서로 자기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냐 그랬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삭스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무슨 삭? 자기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삭스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옷에 술을 긴 옷을 입고 다니고 맨날 금식하는 것처럼 원룩으로 찡그리고 다니고 기도를 할 때는 골방에서 안 하고 시장 어귀에 나가서 아주 그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고 이게 삭스를 위해서 그래야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고 믿음 좋다고 인정해 주고 그 삭스를 위해서 일하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마음에도 없는 것을 마음에도 없는 기도를 손을 들고 기도하려고 할 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목자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목자는 삭스를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내 양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따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죠. 아버지 일이 내 일이고 내 일이 아버지 일이니까 내 양이니까 따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과 자기 일이 분리되는 사람이 많잖아요. 주인은 세상을 섬기면서 자기는 세상에 속한 삶을 살면서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 일과 자기 일이 분리되고 세상 일과 자기 일이 분리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죠. 주 업무는 세상 일이고 주 업무는 자기 가정과 직장 일이고 교회는 잠시 삭스를 받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목자는 항상 마음이 양떼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습니다. 그 양들이 사랑스러워서 그 일을 하는 것이고 양들이 너무 좋아서 그 일을 하는 것이고 영혼들을 돕는 것이 너무 값지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지 뭐 남이 그 일을 한다고 뭐 내 셀장이 인정해주고 목사님이 인정해주고 내가 오늘 전도했다고 목사님이 인정해주고 신방했다고 잘했다고 칭찬받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삭스를 위해서 일한 사람은 내가 이렇게 일을 하는데 목사님이 잘했단 말도 한마디 안 하고 번쩍만쩍 지나가면 탁 상처가 나가지고 내 때려치워버립니다. 그냥 배추 다듬다다 목사님 와서 옆에 가다가 한마디 안 하면 배추 그냥 내 던져버리죠. 아, 애꿎은 배추가 그냥 멍드는 거예요. 삭스를 위해서 일하니까 그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 저 삭꾼인가 배추를...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예. 하나의 앞에 하는 사람은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나온 대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그랬어. 사람을 기쁘게 그럼 사람이 종이 되는 것입니다. 참 목자는 그냥 양들이 좋아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영혼들을 도우면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 셀장 정말 잠시 뭐 출장을 간다든가 가도 그 영혼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막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어릴 때 어린 자녀들을 놓고 부모가 뭐 출장한다든가 일로 며칠 가면 아 자녀들 얼굴이 막 어른거리죠. 보고 싶어서. 똑같은 것입니다. 아, 보고 싶고 막 빨리 오고 싶고 전화하고 싶고 그게 목자의 마음이에요. 일로서 하는 사람은 잘 됐다. 아이고 안 봐서 시원하다. 맨날 속세이고 아이고 살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절에 사도 바울은 목자 예수님을 닮아서 본인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라.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은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하면은 편지를 쓸 때도 사모하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근데 영혼들 도우면 맨날 이쁜 짓만 합니까?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바울에게 맨날 좋은 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순두계와 유대계가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이런 교회, 이런 상황에서 편지하는 거예요. 뭐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도 바울은 그것이 사랑스럽고 기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사꾼은 영혼들이 자기에게 잘 대해주고 잘해주고 말 잘 듣고 그럴 때만 기쁘고 말 안 들으면 그냥 또 안 좋고 이건 사꾼이죠. 삭살을 위해서 일하니까. 양들이 내 형제나 가족처럼 정말 사랑스럽게 보이고 소중하게 보이고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양을 붙여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그 말을 하잖아요. 베드로야 시몬이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거예요. 정말 나를 사랑하면은 내 양을 치라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그 양을 맡겨준다는 뜻이죠. 여러분들 다 주님께만 인정받는 목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꾼은 그렇지 않아요. 사꾼은 자기 양이 아니에요. 양이. 주인의 양이에요. 그러면 저기는 삭스를 위해서 왔으니까 양이 자기에게 거추장스럽고 손해가 되면 양을 미워하고 함부로 대합니다. 남의 양이니까. 내 양이 아니니까. 또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적인 가입니다. 너는 너, 너는 나. 사무적입니다. 일로서 합니다. 뭐 목회를 해도 나는 목사고 또 성도는 뭐 성도니까 나는 또 교회 일을 해야 되니까 나는 또 목사의 직분을 했으니까 할 수 없이 성도를 돌봐야 되니까 사무적 일로서 합니다. 일 끝나면 또 다 끝나고. 회사 생활과 가정 생활의 차이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똑같이 사는 관계지만 회사는 일 때문에 모인 관계입니다. 일 없으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족은 사랑의 관계예요. 아무리 믿고 마음에 안 들어도 가족 관계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꾼은 양이 뭐 아픈지 양이 기분이 나쁜지 양의 털에 더러운 것이 묻었든지 상관없어요. 뭐 그건 내 일이 아니니까. 그냥 양이 아프든지 배고프든지 다리가 저든지 허기가 졌든지 상관없이 일로서 아침에 딱 출근하면은 양 문 열어가지고 양을 덜로 딱 보내가지고 또 풀어서 알아서 자기들이 뜯어먹게 놔두고 자기는 낮잠 자거나 딴 일 하거나 돌아다니다가 또 시간 봐서 해질 때가 되면 양 몰아가지고 또 집어넣어놓고 자기는 왜? 삭시 목적이니까 일로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꾼은 항상 양들이 부담스럽지 사랑의 대상은 아닙니다. 자기를 힘들게 하는 대상입니다. 자기 말 안 듣고 자기를 힘들게 노동하게 만드는 일하게 만들고 희생하게 만드는 그런 대상이 되죠. 그래서 신앙이 힘든 것입니다. 자기 혼자만 그냥 솔직히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을 전도하고 양육하는 것이 힘듭니다. 왜 사서 고생하겠습니까? 힘들게 하는 대상으로 보니까 학대하게 됩니다. 늘 바른 말만 하고 가르쳐주려 하고 뒤에서 채찍으로 자라가려고 훈계만 하고 그런 모습으로 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삭군에게 맡겨진 양들은 목자의 사랑을 받아보이도 못하고 풍성한 꼴을 먹어보이도 못하고 자기 아픈 상처를 치유받지도 못하고 그저 메말라가고 여유어 가다가 병들고 찢기고 죽어갑니다. 그런 양들이 그 목자를 가장 잘 알죠. 할 수 있으면 그런 사꾼에게서는 떠나려고 그러지. 떠나서 다른 목자에게로 가려고 그럽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이 보이면은 하나 앞에 기쁨이 되지 않겠지. 마지막 세 번째는 양에 대한 자세가 목자와 사꾼이 좀 다릅니다. 본문에 보면은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군은 목자도 아니오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제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기 때문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의 차이는 양이 어려움에 처하고 위험에 처했을 때는 양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양의 생명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기 때문이고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죠. 그 모델이 바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 없는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아무 대가를 바르지 않고 우리 죄인들을 구원할 목적으로만 십자가에 벌거벗긴 채 수치와 멸시당한 채 아무 삭도 받지 않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 그저 억울한 애매한 고난을 받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게 모델이에요. 자기 삭과 자기 영광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했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우리도 이 예수님을 닮은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거는 인위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영혼을 돕는 사람 보세요. 누가 잘 돕는가? 성품이 좋은 사람이 잘 돕습니까? 인품이 좋은 사람이 잘 돕고요. 착한 사람이 잘 돕습니까?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영혼을 죄인을 돕는 것은 그와 상관없어요. 죄인을 누가 가장 잘 듣고 영혼의 열매가 있고 전도를 잘합니까? 십자가의 죄사함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그 일을 할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입담이 없습니까? 성경 지식이 없습니까? 인품이 없습니까? 외모가 없습니까? 왜 내가 한 영혼을 전도하고 돕지 못하고 나에게는 영혼의 열매가 없습니까? 영혼을 죄인을 섬기고 죄인의 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내가 먼저 내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함 받고 해결받은 십자가의 능력, 죄삼의 능력을 받아야만 내 속에서 죄인을 감당할 수 있고 죄인의 죄를 감당할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그거죠.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 그랬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짊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므로서 내게서는 사망이 역사하나 너희에게서는 생명이 역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의 죽음이 없는 사람, 내 안에 내 죄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음이 없는 사람, 내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내 속에 예수의 생명도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자기 아내와 남편 가장 사랑하는 관계 아닙니까? 가장 사랑하는 자기 아내와 남편의 허물 죄도 하나 용서하지 못하고 왜 싸우고 정죄하고 저주합니까? 그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사랑하면 살기를 원하죠. 그는 그럴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능력? 뭐 돈이 없습니까? 지식이 없습니까? 건강이 없습니까?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죄는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 속에 아직 십자가의 죄사함의 내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어진 것과 내 죄사함이 없으면은 가장 사랑하는 자기 남편 아내 자식의 죄까지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정죄하고 판단하고 저주하는 이 저주받은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은 남들처럼 나도 전도하고 양육하기를 원하는데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나한테 붙여주는 양은 항상 준비되지 않은 양만 온다는 거야. 나한테 오는 사람은 왜 이렇게 못된 양들만 오는지 나 참 재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에게 붙여주는 양을 보세요. 자기한테 붙여주는 양보다 훨씬 악질이고 악한 죄인들입니다. 양의 차이가 아니에요. 양은 똑같은 거예요. 양은 다 죄인입니다. 뭐의 차이입니까? 죄를 이긴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죄를 감당할 능력이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셀에서도 왜 셀에 적응하지 못합니까? 다 자기보다 수준이 낮아서 적응하기 힘든다고 대부분 다 그렇게 변명하죠.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셀에 있는 한 사람의 죄, 자기보다 성숙한 셀장의 연약한 부분까지도 용납하고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교회를 왜 적응하지 못합니까? 교회가 수준이 자기보다 못해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왜 죄 없으시지만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죄인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아니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죽으셨고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죄인들의 죄를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에 우리도 같이 죽어져야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르잖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아, 저 사람 자기 얘기도 있고 자기 일도 바쁜데 다 팽개치고 저 자기 뜻대로 바람 맞히고 고생시키고 맨날 악한 말만 하고 대적하는 그런 망나니 같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시간들이지 물질들이지 마음들이지 그 만나 가면 욕이나 먹고 돌아오면서 또 그 다음날 또 가지 이해가 안 되지요. 왜 그렇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받는 그런 대우보다도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큰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여권 장군이 장군의 타이틀을 버리고도 운전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자기 사업을 하던 거 다 내려놓고 참 오지에 가서 선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자기 직장 다 내려놓고 고생길을 들었으면서 어려운 험난한 길을 가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것이 참 목자예요. 이런 목자의 심령,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이는 절대 목자가 되면 안 됩니다. 사건이 되는 거예요. 많은 교회를 혼잡하게 하고 많은 성도들의 영혼을 죽이게 하고 형식적인 종교적인 사람들을 양성하고 무능력한 속이는 거짓대 앞잡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얼마든지 믿고 예수님 시대에 얼마든지 있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승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직도 여러분들 뭘 하면 대가를 받으면 승김 받으려는 것은 삭스를 바라는 것이죠. 뭘 해놓으면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내가 조금 하면 저 사람이 반대급법 하려고. 예수님 모델이 뭡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되 어디까지 섬기는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드리기까지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참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어느 신학교에 이런 말을 쓰면 참 성도들이 하기에는 좀 민망하지만 어느 신학교에 면접을 보는데 인류 에스테 출신자가 면접을 봤대요. 면접관이 신학 교수님이 당신은 왜 이런 좋은 인류대회에 나와서 좋은 직장을 다닐 수 있는데 왜 오느냐 했더니 뭐라고 대답한 줄 알아요? 딴 직장 다니는 것보다도 교회를 일하면 더 나을 것 같아서 수입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왔다는 거예요. 그 신학 교수님이 그래도 기절은 안 하시고 그냥 기가 찼대요. 그건 뭐 단적인 얘기겠죠.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양은 자기 생명을 돌봐주는 목자를 압니다. 어린 갓난아이가 아무리 모르는 것 같아도 자기 엄마인지 옆집 아줌마인지 압니다. 느낌으로 알아요. 예수님 당시에 매너로 보면 율법 학식을 배워서 아주 젠틀하고 멋있는 매너를 가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어도 그 당시 백성들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따르지 않고 목수의 아들로 두벌 옷도 없이 풍채도 없고 고요한 모양도 없는 그런 이단으로 지목된 그런 예수님께는 구름떼처럼 몰려드는 이유가 뭐겠어요? 양은 목자를 알기 때문에. 목자에게는 하나님은 진실된 목자에게는 진실된 양떼를 붙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실된 목자에게는 진실된 양떼가 붙어지고 진실된 목자에게는 거짓 양떼들이 와서는 떠나가죠. 하나님은 목자의 사랑과 헌신을 보고서 자기 양을 맡겨줍니다. 하나님이 맡겨줘야 사람이 따르는 것이지 맡겨주지 않으면 억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삭구는 어떤 사람입니까? 삭구는 여기 본문에 나온 대로 평소에 일이 없을 때는 잘 있다가 일이나 늑대나 사자가 나타나면은 그때는 자기 본색이 드러나서 자기가 먼저 양떼를 내팽개치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도망간다 그랬죠. 도망가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그 다음에 또 해치느니라. 이 해친다는 말은 분위기 해친다는 것이 아니고 흩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양이 다 흩어지는 목자가 도망가 버렸으니까 어디를 가야 될지. 사쿠는 사단이 늘 교회를 공격하잖아요. 여기 이리는 마귀 사단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교회에 늘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공격이 있고 죄를 가지고 공격이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으로 공격합니다. 사단이 공격할 때 사꾼은 힘들면 다 때려치워버립니다.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손해발 같으면 다 때려치워버립니다. 뭐 부서 맡은 일이든지 뭐 셀에 맡은 동역자 직분이든지 나 몰랍니다. 자기가 사는 삭삭을 위해서 했으니까 자기의 힘듦은 교회 아무리 중요한 일 맡아도 다 펑크내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도망갑니다. 그러면 그 양떼들은 다 흩어지게 되지. 다 죽구나. 사건 목자의 밑에 있는 양떼들은 항상 시험됩니다. 처음에는 10명을 붙여놔도 6개월 되면 이 사람 이렇게 시험 드러나고 저 사람 저 문제 드러나고 다 이유는 있어요. 다 이유. 아, 저 사람 저래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아, 저 사람 저렇게 해서 떠났다 어쩔 수 없다. 그게 사단의 계략이죠. 어쩔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모든 모습으로 이 사람 이렇게 해서 시험에 들어서 세상에 죄에 빠지고 이 사람 이래서 떠나고 다 한 학기 지나면 그 많던 양떼 붙여준 거 다 까먹고 그 다음에 한 학기 또 붙여주면 또 까먹고 사꾼은 열매를 아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양떼를 붙여도 남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자신이 십자가의 능력이 없는데 자기도 사단의 시험에 이길 수 없어 도망가는 반인데 그런 무기력한 모습으로 무슨 양떼를 돕겠어요? 자기 자신도 사단을 이겨서 이길 십자가의 권세를 체험하지 못하는데 양떼에게 무슨 능력을 주고 무슨 복음을 주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은 다 목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목자. 예수님 그랬지요. 마지막 날에는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요 유언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제자? 온 열방으로 나와서 영혼들을 전도하고 양육해서 또 다른 제자로 세우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이 일이 바로 목자가 하는, 목자로서 하는 일입니다. 목자로서. 교회를 1년 다 해도 한 사람 전도하지 못하고, 교회를 5년 다 해도 한 사람 나를 통해서 아직 양떼가 성장하지 못하고, 이거는 왜 교회를 다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목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명 겨우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신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은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섬길 때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면은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신앙이 왜 자라지 않습니까? 나만을 위해서 신앙하니까 안 자라는 것이죠. 나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목자적인 삶을 살 때 내가 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좋은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를 먼저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주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삭살 위해서 교회를 다니게 되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사람에게 인정하든지 인정하든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만 신앙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사람에게는 비난과 욕을 받을지라도 나중에 하나 앞에서는 큰 상급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 예수님,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하십니다. 이왕 신앙하실 거 상급 있는 신앙을 하셔야 됩니다. 남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바로 목자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을 닮은 선한 목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주님, 진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지만 많은 거짓된 사단의 거짓 선자들과 거짓 교회들과 거짓 신앙들이 너무나 많은 이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목자와 사꾼의 차이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별력 있는 신앙을 하게 하시고 내가 십자가 중심의 신앙인가 아닌가를 열매를 통해서 점검하여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목자적인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면류관 받는 신앙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이 말씀을 들은 성도님들에게 십자가의 권세로 이 한 주간 동안도 영혼을 돕고 섬기며 전도의 열매를 맺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드립니다.